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굉장히 사뭇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일어나는 어떤 위협적인 요인에 대해서 담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교회를 위협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는 외부 세력들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는 성장되고 더 바르게 세워져 갑니다. 첫 번째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외부적 박해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협하는 두 번째의 위협 요인이 뭐냐면 바울사도가 얘기하기로는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적 사상이고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서 있다는 것이죠.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께서 바로 곧 오실 거라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들의 삶이 질서에서 어긋나고 그들의 신앙이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이 이단적인 잘못 가르침입니다. 이것들은 교회가 단결하고 말씀 안에 굳게 세워주면 이길 수가 있는데 바울사도는 세 번째 또한 중요한 위협 요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번째 위협은 뭐였느냐 하면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바울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가 말한 유전대로 따라하지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서 성도의 본분과 신분에 맞지 않게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야 할 성도의 모습을 망각한 채 아니 이 세상의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의 그런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가 전한 이 유전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 말씀을 삶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고 말씀에서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서 생활하지 않는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세 번째 위협 요인이었습니다. 멋대로 신분을 버리고 자기 본분을 버리지 않고 버리고 성도처럼 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 교회를 흔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사도는 이 3장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이 뭐냐. 이것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는 안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주겠다. 이 명령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이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하는 말씀이다. 명령을 주시는 거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어서 주야로 일하며 수고하고 힘써서 정말 일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마땅히 사역자로 받아야 될 그런 대우를 스스로 거부하고 포기하고 아무 사람들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살았다는 이것을 또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는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때 또 직접적으로 성도들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 가르친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그리고 본을 보이고 가르치기까지 했는데도 규모 없이 행하고 유전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교회의 암적 요인들이 교회에 참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아주 너희 놈들 나가서 죽어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용이 일하여 너희 양식을 스스로 자기 양식을 먹도록 해라. 빈둥거리고 그렇게 나태한 삶을 살지 말고 제대로 살아서 남에게 신세지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모 없이 행하면서 유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돌려가지고 규모 없이 행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서 어떤 사람을 올리느냐.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극소수, 적은 분량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규모 없는 사람도 있지만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무슨 명령을 주실까요? 성경은 이제 시야를 바꿔서 우리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의 첫 번째가 바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어쩌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명령입니다.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 많이 해라. 너희는 은혜를 막 사모해라. 너희들은 전도해라. 너희들은 뭐 헌금 많이 하고 구제하고 너희들은 뭐 이런 걸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올바르고 경건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딱 이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이 두 가지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왜 바울 사도는 이 처음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착하고 순전한 성도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라. 이것은 선을 행하라는 말은 단순하게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라. 너희들 굉장히 인격적이고 남이 보기에도 칭찬할 만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살아라는 이게 뭘까요? 선행을 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라는 이 말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 자체가 근본적으로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선을 행하고 삽니까? 아우 나 착한 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럼 우리는 선이라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인간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서 그 다음에 한 인간이 지켜야 될 인간다운 상식적인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은 맞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삶에서의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선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자체로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선을 행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가지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적인 면이라면 인간적인 면으로서는 바로 도덕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닥에서 우리의 기초가 된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살라는, 세상의 도덕이 아니라 세상의 체면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치가 되는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의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바로 성도들이 성도답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것을 잃어버려서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런 말을 전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의의나 가치나 종교적인 어떤 교리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교회 자체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런 것을 교회에 가르치고 명령하고 그런 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 제살로니가 교회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명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재정적인 것이거나 사람이 적거나 건물이 없거나 모이는 것이 힘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핍박과 거짓 이단의 가르침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성도답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바로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들은 선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삶을 살면서 바울사도는 거기에다 또 덧붙여서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선은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의 본분인데 이런 선을 행하다가 선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낙심을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낙심이란 단어의 본래적인 이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실망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잃어버린 것이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용기를 잃어버린 것이요. 아니면 선한 삶을 사는데 비겁해지고 타협을 하는 것이요. 아니면 선한 삶을 살아가야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삶에 허약해지고 시들시들해지고 서서히 꼬리를 내려버리는 것이요. 약해져 버리는 것이요. 이런 것이 낙심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선한 삶을 살면서 그 선한 사람을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바울사도는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믿음 삶을 살게 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처음 우리가 첫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의 체험에 빠질 때에는 엄청난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살지만 믿음의 삶이 우리의 평생에 영원한 삶이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한순간 거기에서 나약해지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잘못됩니다. 소위 말해서 규모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사도는 신실하고 경건한 그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성도들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핍박이 오거나 너무 힘든 일들이 오게 되면은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선한 행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정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에 아무런 응답이나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우리는 뭔가 기변테이크해서 내가 주면은 즉시 하나님이 뭔가 응답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선한 삶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치 않게 나아가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떤 대가를 면해서 뭔가 내가 믿어도 내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내게 아무런 응답이 없다. 믿음이 믿어서 무슨 이익이 있고 믿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중간에 허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떠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올바르게 신앙의 삶을 사는데 규모 없이 그리고 유전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더 보기 좋은 것 같고 그들이 더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상처가 되고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선하게 사는 데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어떠한 환경에 있었든지 선하게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바로 13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넘어가서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경건하고 신실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규모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14절, 15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척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 이게 현실적인 말씀이죠. 어쩌면 이게 교회 안에서의 치리, 징계라는 측면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징계 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용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그냥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변제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이 말이 뭐예요? 이 편지에서 쓴 말이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듣고서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모 없이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사도는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지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목하라는 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뜻은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표시를 하라는 것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중고등학교 때 꼴 보기 싫은 애 있으면 몰래 등에 가다가 이렇게 뭘 써붙여 놓죠. 뭐라고 써붙이냐?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써붙입니까? 뭐라고 전혀 막 써놓죠. 그럼 얘는 붙은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막 웃잖아요. 바로 이 지목하라는 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규모 없이 행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말씀에서 벗어난,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거든. 먼저 그 사람에게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겉에서 그 사람에게 무슨 딱지를 붙이거나 주홍글씨로 너는 X다 이렇게 붙일 수 없잖아요. 구별하라는 거지. 교회 안에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아예 좋은 게 좋다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해. 구별을 해버리라는 거지. 아유, 목사님 어떻게 교회 안 나오면. 오늘날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일은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이 정말 이 본질 진리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반드시 분별하라, 구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목을 한다면 뭐예요?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 이 사귀지 말라는 단어가 성경 이 전체에서 딱 여기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를 바울사도는 썼어요. 사귀지 말라. 이 사귀지 말라는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하고 너희들 가운데라는 단어 하나고 그 다음에 섞이다 하는 이 단어가 새겨있어요. 섞여져 있어요. 함께 너희 가운데 섞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동반하거나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 있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들과 가운데, 그들과 소속되거나 우리 가운데 거룩한 교회 안에 소속된 자로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섞이지 말라. 그들과 연합하거나 교제하거나 함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에요. 사귀지 말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놓고 교회 안에서 사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되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는 것이에요. 잘못됐다는 게. 그렇게 놓고 그 사람을 배척해버리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처럼 생각하고 대적하는 자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형제같이 권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이 말씀이 처음 시작이 되죠.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아니하고 우리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사도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형제라고. 그들은 영원히 죽어야 되고 소위 말해서 생명책에서 지워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형제처럼 따뜻하게 권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치리나 징계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를, 원리를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미 가르치고 말하고 권고하고 권계하고 다 했는데도 끊임없이 말씀과 성도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교회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교회 구성원 중에서 어떤 구성원들이 만약 심각한 이탈 행위를 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를 징계할,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징계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틀렸다고 해서 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감정적으로 어쩌면 이런 그런 사람들의 잘못을 오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성도의 본분, 신분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징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게 뭐 징계의 대상이 누구냐? 성도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든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뭐 가정에서 일하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가 하고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느냐 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들을 징계하는 대상의 기준이 된다.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바로 군대의 군인들이 행렬을 하다가 벗어난 것처럼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징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교회마다 보면 교회의 징계는 이런 기준이 아니라 꼭 딱 한 군데에서 일어나요. 무슨 싸웠을 때 징계가 나요.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님이나 당회나 이쪽하고 그다음 일부 뭐 특히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징계는 목사님이 받는, 목사님이 징계받는 건 쫓겨나는 거고 성도들이 징계받는 건 뭐예요? 이것도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교회가 징계를 하고 있는데 이 징계, 이 성경 말씀을 그 목사님들은 또 교회는 읽어보지 않았을까요? 징계 대상은 개인적인 감정, 나의 꼬투리를 잡거나 내가 하는 목회 방침을 반대하거나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거나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또는 우리 사모를 뭐라 그러거나 우리 애들을 뭐라 그러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뭐 누구를 갖다가 자꾸 반대해서 파당을 짓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성도의 본분을 벗어났느냐, 그 사람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느냐, 이것이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걸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징계는 그런 사람들 징계를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6절에 보면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지목하여 절하여 그들을 사귀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출교하라는 말서부터 어쩌면 좀 친하게 지내지 말고 조금 외면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라는 이런 말까지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방법은 출교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을 사귀는 걸 좀 등한시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되는데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징계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과의 단절이, 그러니까 뭐냐? 완전히 분리해버리는 출교도 있을 거고 일시적으로 그 사람과들의 관계를 갖다가 조금 끊어내는 이런 일시적 단절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징계의 이제 방법은 그러시면 그럼 징계 책임은 누가 갖느냐? 징계는 교회 목사님이 하느냐? 아니면 총회장님이 하느냐? 아니면 신학교 교수들이 하느냐? 누가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징계의 책임이나 권한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성도들 전체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 너희라는 말은 그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어떤 감독이나 지도자나 거기에 중심 인물이 아니라 너희라는 말 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전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온전히 지켜야 되고 교회가 순수하고 참된 진리 안에서 세워지도록 하는 건 지도자의 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느 한 개인의 몫이 아니라 성도들 전체의 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징계를 참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귀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들로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건전한 교회는 그리고 굉장히 진리에 서 있는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바로 진리가 역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징계의 태도가 뭐예요? 징계를 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하라고 돼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직전에 보면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죠. 부끄럽게 하라. 징계는 말이죠. 그들에게 정말 완전히 적으로 삼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와 같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사도는 끊임없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한 그 형제를 너희가 미워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지 너희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들을 갖다 징계함에 있어서 온유한 그런 마음으로 징계를 하라고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징계의 목적은 뭘까요? 징계의 목적은 절대적으로 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굴욕과 창피를 줘서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쫓아내고 망신주고 파멸시키는 것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징계의 목적은 부끄럽게 하는 것인데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옳지 않구나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서 아유 내가 저 사람들이 사귀지 않고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아 창피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았구나. 내가 성도로서 온전한 성도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그리스도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파멸을 인간적인 파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보게 자신을 돌아보게 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징계의 목적은 그것이에요. 그들을 다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뜨겁게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징계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징계의 목적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런 징계의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너무 큰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켜져야 되고 교회는 순수성을 가져야 되고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뜨겁게 서로 공동체가 연결된 그런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지금 그 데살로니가 핍박을 받아서 힘들고 정말 제가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핍박을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겨우 바울사도가 3주 동안 가르쳤던 교회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이 박해를 하는지 바울이 거기서 밤에 도망을 가가지고 베레아에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박해를 하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박해 속에서 바울사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원하는 것은 3주밖에 그들을 가르치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그의 진정한 마음의 목적이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우리는 한편으로는 규모 없이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지만 정말 징계의 목적은 뭐냐? 이들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참된 양들을 그들을 정말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규모 없는 자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정말 성도답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일로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규모 없는 자들을 외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올바르게 모범적으로 사는 성도들, 그들을 본받는 것이고 사도들을 본받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제발 규모 없이 살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말한 대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바울사도가 선언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3장 1절에 보면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런 징계나 이런 권면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정말 너희 가운데처럼 힘있게 능력있게 다름질해서 너희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 주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말씀이 정말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이 참으로 교회 안에서 진리로 올바르게 그 말씀이 다름질해서 힘차게 달려가며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에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달리는 선수처럼 너무 힘차게 뻗어나가. 그리고 그 말씀이 뻗어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곳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는 이런 주의 말씀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줄어들까봐 렌트비를 못 내서 재정이 부족해서 교인들 안 나올까봐 뭐 교인 그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더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 주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디에 가 있는가, 내가 주님과의 거리가 어디쯤에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혼돈스러운 이 때에 정말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바른 성도로 세워지는 그러한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